시작한 게 몇 시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 시간이 됐습니다. 집회가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는 탐색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끝 시간에는 은혜 받을 만하니까 끝나고 그것이 우리 집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닥터 얼트그린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텍사스 신학교로 내려갈 때 집사람하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추천한 학교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 갈 텐데 좋은 목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혹시 너는 무슨 꿈을 거기에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참 힘들어서 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할 게 걱정입니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들으면 안 되니까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솔깃해가지고 들으니까 저만 들으라고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를 하나 더 얻어라. 그리고 이번엔 코리안 와이프가 아니고 아메리칸 와이프를 얻어라. 그러면 영어가 쑥쑥 자랄 것이다. 대단히 지혜롭고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꿈을 주고 그 꿈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그분의 기도가 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되도록 짧게 다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 거기 이런 짤막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톨스토이 자신의 자전적인 간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것이 인생은 아니다. 이상향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이상향을 톨스토이는 The Some Place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 어떤 곳입니다. 그 어떤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데 한 평화로운 마을에 이르러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을 보고 큰 마음이 여기가 바로 천국 같은 동네가 아니냐. 그래서 그걸 보고 감상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한 현자가 나오더니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그 이상향에 가려면 청년의 눈에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귀에는 음성을, 손에는 칼, 검을,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왔을 때에 한 인자한 어머니 같은 분이 이르기를 이제 당신이 말하는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입에 노래를 가지십시오. 찬양을 가지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개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결국 천국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곳, the some place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늘의 완성, 천국의 임재하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로 내 자신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부활의 현장인 속죄소의 현장인 이 교회를 부지런히 섬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교회, 누구든지 한 번만 발을 들여놓으면 또 오고 싶은 교회, 이곳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가는 그러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교회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눈에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꿈은 소망입니다. 꿈은 블루프린트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고 꾸는 꿈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 정의, self definition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definition, 정의, 뚜렷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볼덴 회장의 아들 가운데 주니어 볼덴, 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볼덴 회장은 이 아들이 자기의 경영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권하여서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공부하던 이 아들이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볼덴 주니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영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볼덴 주니어의 부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철이 없어서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얼마든지 이 아들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간 건 좋은데 목회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15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현찰로 체크를 끊어서 줬습니다. 자기 어카운트에 그 돈을 집어넣고 이 아들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노린 건 그겁니다. 물질의 편리함을 맛봐라 그 말에. 물질의 편리함을 맛보면 절대로 목회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 회사로 들어와라.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볼든 주니어는 거기에서 신학교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볼덴 주니어는 그 150만 불을 어느 선교단체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전액을 헌금했어요. 그리고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하여 저 애굽의 카이로로 왔습니다. 거기서 선교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급하게 전보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빨리 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라.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그 회사를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볼덴 주니어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높은 온도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위기에 이 볼덴이 훈련받는 도중에 그만 그 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도록 사람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 때에는 볼덴에 남겨진 성경책 한 권만을 가져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경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붙들고 우는데 성경책을 들추니 그 첫 장에,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겉장에 가죽 바로 밑에 있는 첫 장에 세 개의 느낌표가 붙어있다. 세 노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No Reserve. 그건 언제 쓴 건가 하면 부모님이 자기에게 돈맛을 보고 돈맛에 빠져보라고 자기에 주었던 150만 불 그거를 선교단체에 주면서 쓴 겁니다. No reserve. 나에게는 비축이란 없다. 저금도 없다. 나는 그런 것에 절대로 기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전액을 헌금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o는 뭐냐면 No retreat. 그건 언제 쓴 건가 하면 아버지가 위독하니 빨리 와서 회사를 이어받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전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No retreat. 나에게 퇴각이란 없다. 후퇴란 없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no는 뭔가 하면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글씨가요. 삐뚤삐뚤삐뚤삐뚤 부들부들 떠오는 글씨였습니다. 그게 언제 쓴 건가면 열병으로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쓴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간신히 쓰고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분의 사역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꿈꾼 것이고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의 소망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저를 믿으면 천국 가니 천국의 모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천국의 완성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여러분의 교회의 꿈이 천국의 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소망을 현실되게 만드는, 꿈을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교회, 복음의 우리 모든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면요, 교회가 열립니다. 말씀을 열면 내가 열립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줄 아는데 내가 읽음과 동시에 성경은 나를 읽어버려요. 나를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밝혀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치료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리빙스턴과 슈바이처가 받으면서 아프리카를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한국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치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능력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배우겠다고 일본 교회 목사님 수십 명이 와서 며칠 방문한 것이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한국에 머물리면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한국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 이름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교회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대표 한 분이 나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초강국에 대단한 호기심을 갖고 동경심을 갖고 자기들을 항복시킨 나라니까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나왔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충격시켜주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서양 사람들이 잘 아는 댄스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답니다. 일본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는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을 그러고 지났더니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더래요. 왜냐하면 영어 학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영어 학원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댄스도 카바레에 가니까 더 잘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일본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한국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단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습니다. 일본교회 목사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너무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본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했다가 쇠퇴기를 맞이한 것처럼 그때 일본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흥미거리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별 희한한 프로그램이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프로그램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되돌아가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나갈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프로그램을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아 한국교회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라도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자. 자기는 그걸 배우고 돌아간다고 한국교회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말씀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말씀과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만병통치고 말씀이 전부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 막내가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자아이고 둘째가 계집아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우리 그 막내가 한 다섯 살 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얘가 또 어디서 뭘 들었길래 그래서 어디서 들었어? 구라지에 가서 들었어? 길거리가 다 들었어? 그랬더니 엄마는 패스터의 와이프가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야? 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그래서 야 엄마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 성경을 읽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산신령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만 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그 아이의 다섯 살 때의 그 고백을 지금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확실한 고백을 했던 그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쓰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도망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붙잡혔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털산인 제1침례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손에 쥐어지는 검입니다. 검은 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칼은 무실력행입니다. 실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자, 보세요. 믿음은요, 무엇을 생산하는 거 하면 행함을 생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행함이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함을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면 가시 G-O-D 우리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지 가만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 손에 쥐어진 칼은 이것은 행함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는고 하면 톨스토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행함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증명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자꾸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는 건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믿는 줄 속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담을 받고 이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여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간증하는 것이고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한 간증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야고보서가 이거를 말씀한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는 산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에반스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 집사들이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다가 병납니다. 좀 쉬시면서 하세요. 1년 안식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에반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못쓰게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 성한 손, 성한 발, 성한 눈, 성한 귀 이거 다 챙기고 그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 말이야. 너 참 나 때문에 내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너 애를 많이 썼구나. 참으로 애썼구나. 그래서 달아 없어진 눈, 달아서 다 기울어진 귀, 달아버린 손, 달아버린 발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지. 다 성하고 어느 때는 너무 쓰지 않아서 녹슬어가지고 부서져 나가고 그 모습 그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아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말하자면 아벨의 행함은 믿는 사람다운 행함이고 그래서 그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그 밑에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는 네 속에 죄와 악을 가득 품은 자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가인과 따라서 그가 바치는 제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유럽에 어떤 교회에 가니까 이 앞에 큰 등이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항상 그 등을 바라본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수시로 그 등을 바라본답니다. 그 목회자와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등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지켜보신다. 우리는 그가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근심하실까? 축하를 해주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자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뭡니까 그게? 성령적인 삶이에요. 언행이, 판단이, 생각이, 결정이 성령이시라면 이렇게 하신다. 그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는 삶의 부분 부분 시간이 다 성령스러운 거예요. 성령이시라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언제나 성령적이라서 성령 안에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에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하면 감람산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10장 앞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보인 제자들의 반응.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자기 수제자를 보고 3년 동안 가르쳐온 그 제자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너에게 사탄적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 얘기. 너는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너다. 그거 바로 직전에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앵무새까지 앵무새처럼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빠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은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마 없었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뭘 느꼈다.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LA에 가면은 점쟁이가 많아요. 거기는 서울특별시 나성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았는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보는 무당이 말이죠. 갑자기 뭐 쌀을 그 탁자 위에다 던지면서 점을 보다가 확 치우면서 신경질을 하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더래요. 아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무당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점괘가 안 나와 내가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당이 압니다. 근데 바보가 얘기하면 또 바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또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로 가보자. 무당이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누구를 사이비로 아는지 우리 검증받으러 가자. 참 정말 헷갈려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인이 생겼겠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검증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구원의 확신. 우리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로마서 10장 10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검증해야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그것을 믿고 내가 의롭다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뭘 느꼈다, 뭘 들었다, 제가 조금 옆으로 나간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서 한 시간 반 떨어진 로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 240마일을 달려서 교회에 오고 그걸 무려 5년간이나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처음에 갔었을 때에 7명이 있었는데 저는 숫자를 중요시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제가 기억하니까 그래서 끝날 때는 한 180여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만큼 부흥됐으면 7명에서 180명 몇 퍼센트입니까?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숫자로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한번 나눠보세요. 7명에서 180명이다.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00%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탈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권태기가 온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요. 목회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항상 사람은요, 정상에 섰을 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정상에 서서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짓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어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리어카 끌 때는 배추 한 폭이 떨어질까봐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끌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배추 장사하다가 부자가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도요. 몇 명을 데리고 목회하다가 이 교회가 커져서 몇백 명이 되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로트넷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게 내 교회지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위기는 언제 오는가? 교만해졌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톤의 경험을 살려서 저는 어떤 교회 아무리 800명, 900명이 나와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도 이거 내가 지었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숫자도 늘리신 거 하나님이 풍요해지신 것이지 내가 풍요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 저는 그 교회가 3년 되어서 150명이 넘고 180여 명이 됐었을 때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목회를 마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어요. 집사람 보고 내가 뉴욕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에 얘기가 돼서 거기 가서 며칠 지내고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차를 빌려서 간 것도 아니고 친구가 거기에 살아서 친구에게 라이드를 부탁해 그 기도원까지 한 시간 이상을 달려서 들어갔습니다. 11월 늦은 때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지키는 전도사 부부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며칠 지내려고 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방을 하나 안내해주고 여기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계실 겁니까?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있으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지내세요. 그러면서 단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왜요? 곰 나와요. 곰한테 잡히기 싫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이 두 분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좀 며칠 밖에 좀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 지금 자기네 둘밖에 없는데 자기네 둘이 나가면 그 큰 기도원에 저만 있잖아요. 아 그래도 손님인데 저한테 그걸 다 맡기고 자기네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 믿어주고 나간다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싫다고 그럽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가면은 자기 집 문은 열어놓고 가야지. 자물통으로 다 잠그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을 다 닫아버리니까 냉장고에 갈 수도 없고 그 근처에 가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저 혼자 곰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굶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굶기는 거지 제가 금식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굶식 겸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자,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너무도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짜장면만 왔다 갔다 하고 통닭만 날아다니는 것 같고 낮에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오리가 호수가 있는데 오리가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한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털 다 뽑혀가지고 익었어요. 패킹닭이 돼가지고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다 목만 내놓고 다 잘려가지고 익어버렸습니다. 한참 보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3일 지나 4일이 되니까요. 이 귀에 별소리가 다 들려요. 아, 금식기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말이죠. 제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실제로 다 제 귀에 들려요. 제가 뭔가를 먹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음식이 다 제 입으로 들어와요. 금식기도 잘못하면 헛소리 하겠구나.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뭘 들었다 하는 것도 잘 들어야지. 먹지도 않고 뭐 들었다. 목사도 해보니까 그게 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체포당하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착잡하실까? 얼마나 무서운 갈등에 빠지셨을까? 감람산에 가면은 마지막 기도를 끝내면서 본인이 체포될 것을 아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아셔요. 그런데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미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IQ가 있는가 하면 EQ가 있고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근데 또 하나 코션스가 있어요. 지수가. 그건 뭐냐? JQ. J가 뭔지 모르시죠? 노래 가운데 J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J가 아니고 이 J는 한국말의 준말입니다. 잔머리에 나오는 J입니다. 잔머리 지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동원하는 이 JQ.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JQ를 내세웠을지도 몰라요. 이 제자들은 내가 지난번에 떠보니까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휴가 갔다 올게. 나 산기도 갔다 올게. 그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일단은 벗어나고 보자.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찬미를 선택하시고 찬양을 부리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지 예수님은 그 입술에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무슨 찬양을 하셨을까? 무슨 찬양을? 그러다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썰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누가 얼핏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씻고 봐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걸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때 옛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2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둘랍니다. 나 이제 교회를 떠날랍니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외아들을 드려라. 백세에 난 네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거기서도 갈등이 없다면 그게 아버지가 아니죠.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걸 놓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종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족장이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는 거예요. 아마 그 나무가 쫙쫙 쪼개지면서 튀어나갔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항의라고 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나무가 쪼개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쪼개져 나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장작을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또 21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 이삭을 가리켜서 네 씨라 그랬습니다. 단수를 썼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추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들어가는 거냐면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도 살고 이삭도 바치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됐다. 네가 내가 시험하는 대로 그대로 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 상급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현장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러면서 3일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그 아들을 앞세우고 아들을 감상하는 거죠. 이제 곧 모리아 산 위에서 죽여야 되는 아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은 우리 하나님이 그 육신 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저거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구나. 지금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아래에 도달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삭을 잡아서 바쳤으면 돌아올 때는 자기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겠다 둘이 올라가서 우리가 오겠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셔서 찬미를 하시면서 올라가셨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기에 부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셨을 것이다. 쉽게 찬양하는 우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영광을 찬미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말씀과 기도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교회 성장학에서는 말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여기에 의하여 그 교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맞는 제 친구 목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두 학기를 하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한 군대 갔다 온 제 친구 목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 목사,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신학교만 졸업했으니까 서 전도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다 준비가 됐는데 교회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한국에서 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파송을 안 해줘요. 아니 총과 혼자 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파송을 안 해줘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냐?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직 못했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편지로 대강 해라. 아니야. 나는 가장 미인이어야 되고 가장 성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여자를 찾아야 돼. 제가 답 쓰기를 지구상에는 없다. 우주에 나가서 찾아봐라. 그러면서 서로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번은 편지가 왔습니다. 기뻐해라. 드디어 교회가 나왔다. 나보고 가랜다. 결혼을 안 했는데도 괜찮다 그런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갔습니다. 근데 2주 만에 편지가 왔는데 기도를 다시 해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갔더니 교인이 딱 두 명밖에 없더래. 두 분 다 할머니이신데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80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분이 예배는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좀 안 나오시면 자기도 쉴 텐데 꼬박꼬박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수요 주일날 아침 저녁까지. 아니 촌에서 그게 시골교회인데 아니 노인들이 일도 못하시죠. 가실 데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오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설교만 시작하면 두 분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지나가는 스토리를 제가 줄인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잠만 주무시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너무 편하더래. 그래서 매주마다 주보는 나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보가 있어야 총회 본부에다가 주보를 보내서 선교비를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 바꾸고 본문 바꾸고 설교는 똑같아. 그거를 6개월을 했답니다. 설교 하나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도 그 설교, 저녁도 그 설교, 수요 예배도 그 설교, 새벽 예배도 그 설교. 6개월을 그러고 했는데 이제 마음은 뜨끔뜨끔하죠. 이거 아무리 교인이 와서 주무시기만 한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대. 그런데 6개월 되는 날 새벽에 탁 깼는데 그때 시간이 2시 반인가 됐대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폈는데 성경이 읽고 싶었어.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성경을 폈더니 이사야 4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하고 부르는데 김 목사야 하고 부르더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목사가 말이죠. 혼자 외롭게 그 시골에 가서 교인도 없는 교회에 가서 너무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니 자기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청소까지 다 하고 고치는 것도 자기가 다 하고 종 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종도 한 번만 칩니까? 초종 있고 재종 있고 촌이니까 그 큰 포탄 뚜껑 걸어놓고 그거 망치로 때리는 자기가 그래서 거기 가서 괜찮으니까 좀 팔 힘밖에 없다는 거 하도 쳐가지고 화풀이로 더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6개월이 되는데 나는 외롭고 나는 어떤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빠져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외로운 사람 아니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너한테 은혜라고 하는 기적까지 베풀어서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내 거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가 뭐예요? 바가 뭐예요? 우리말은 불완전 명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만 해도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의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의 그림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없습니다. 그건 안 파니까. 그거는 프랑스의 국보입니다. 그 그림을 놓고 그림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유리관으로 씌워놓고요. 최고의 에어컨디션 틀어놓고 기온을 1년 내내 맞춰주고 사람들 거기에 가까이도 못 가게 해요. 입김 나온다고. 왜?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중 가면은 모나리자 사진이 많아요. 그건 얼마예요? 3-4불이면 사요. 사진 비슷하게 똑같은 건데 사진 찍어놓은 거는 3-4불 비싸야 10불이면 사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의 진품은 가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의 핸디메이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이건 가격이 없어요. 얼마나 귀하다고요. 제 친구 목사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걸 투자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작품은 작품 노릇을 못하고 상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하나 가지고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그게 상품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 친구 목사가 이사야 43장 1절을 읽고 나는 하나님의 진품이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설교 하나 가지고 6개월 울고 먹은 거 다 토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토요일 새벽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종일 앉아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역시 주무시더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조심해 가세요 하고 예배당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바뀌었네요. 참 대단한 교인들 아닙니까? 똑같은 설교하는 거 다 알면서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4명이 나오더래요. 4명이. 근데 그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넷이서 야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래서 애들 넷이 나왔어요. 제 친구는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야 6개월 만에 200% 성장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애들 4명 나왔다고 200% 성장했다는 거예요. 1년이 됐을 때 그 교인이 18명이 됐습니다. 제 친구는 편지를 보냈어요. 절대 몇 명 늘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제가 figure out 한 거예요. 제 친구는 항상 퍼센테이지. 야, 1년 만에 900% 성장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냐? 엄청난 부분 같은데. 18명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동네가 무당이 두 사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네 사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한 200여 명 되는 동네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사 갈 때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농사 지을 때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나를 언제나 잡으면 좋겠느냐 무당 말 듣고 무당 두 사람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의 딸이 이 전도사를 찾아온 거예요. 너 웬일이냐? 너 암흑의 딸 아니냐? 맞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니, 무당이라 가까이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걸 살려달라고 했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아파서 누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른대요. 엄마는 점점 살이 빠져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일어나지도 못해.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가냐 거기를. 엄마가 모셔오래요. 밤중에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사님이 벌벌 떨면서 거기 갔대.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가긴 가는데 이건 끌려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 무당이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그분에게 제 친구 목사가 나는 다른 거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귀신 쫓아낼 줄도 모르고 나는 병자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건 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로마서 10장 10절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 딸이 그 다음날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마루에 걸터앉았어요. 꿈쩍도 못하던 사람이. 그리고 한 달 동안 몸을 추스리고 그 무당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당이 한 사람 교회에 나오니까 갑자기 교인이 60명이 늘어나더래요. 그 밑에 있던 졸개일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또 다른 무당이 하나 또 있잖아요. 이 무당 둘이 친구랍니다. 그런데 그 다른 무당이 또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누가 아프면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서 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각기 다른 케이스고 이제 그 케이스는 그렇다 그 말이죠. 아프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난 무당이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너 그거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잖아. 빨리 전사님 모시고 복음을 영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아픈 지 3일 만에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또 다 따라 나온 거야 몇십 명이. 그래서 그 교회가 3년 만에 180명이 됐습니다. 농촌교회의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이분이 전국 농촌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렸던 꿈을 버렸던 한 종을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세우더니 그에게 찬양을 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3년 만에 두 명에서 180명 180명은 제가 계산한 거고 제 친구는 야 3년 만에 9000% 성장한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계속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꿈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행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입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털산인 제일 침례교회가 소문나는 교회, 대사로니까 교회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본이 되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털사에 세워주신 우리 털사인 제일 침례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어. 이 교회에 다가오는 새로운 장년의 교회로서 이제는 부록의 나이가 된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언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꿈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의 행함이 있고 말씀과 기도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